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시고요. 이구절에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그냥 읽어보면 뭐 그러려니 하는 뜻이 되는데요. 이건 내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이때가 어느 때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그럼 예수님 정신 상태가 어떨까요? 정신 상태나 육체적인 상태나요? 네? 아, 지칠 대로 지쳤고? 아니, 이때 정신이 온전하게 있을까요? 막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있었다. 그래 생각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오락가락이 됐거나, 아니면 여자들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아기 낳기 직전에 산통이 가장 심할 때 하고 비교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봐. 그때는 제정신이 있나요? 빨리 낳고 싶지. 왜
그러냐.
아, 헷갈리 그러지 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정주 사님 표현으로 빨리 죽고 싶을 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극심한 고통이고, 정신도 오락가락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고 계셨느냐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느냐, 그걸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 하나 있네. 그래서 하신 말씀이요?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을 하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요약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첫 제목이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대강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점검하면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생각이었으면 예수님의 한 평생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첨부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한 인물로서의 예수를 연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왜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려 했느냐 하면 그분들이 성경의 자료를 뭐 어떻게든 좀더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그랬겠죠. 일단 성경에 있는 자료를 제외해놓고 역사적인 자료를 뒤져서 예수를 찾아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관한 자료가 이 성경 이외에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뭐 조금 언급을 했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언급한 그것이 한 사람의 생애를 연구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려 했던 시도는 전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성경 이외에는 별다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찾아내가지고 억지로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의 젊은 시절은 인도에서 보냈다. 그래서 인도에 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예수님 사후에 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해서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쓴 사람들요. 그러면 돈 벌려고 하면 반대자가 많은 걸 시도하는 거 그것도 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빈치 코드 이런 신문에 자주 나오던데요. 돈을 제대로 벌려고 그러면 크게 한판 붙는 겁니다. 저는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러면 아예 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는 자체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돈 벌려는 의도를 도와주는 게 되는데, 그렇게 시끄럽적하게 하면서 그책을 사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게 조금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은. 네, 시끌벅적하게 일을 벌려놔야 이걸로도 먹든 어쨌든 돈은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성경 이외에 어떠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외해 놓고 다른 자료를 동원해서 예수의 생애를 추적해 보려고 하는 어떤 학자들의 시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불발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 저런 책을 썼다, 쉽게 말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의도라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의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겁니다. 뭐 그런데 그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평소 실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어디일까요? 뭐 우리가 자서전을 쓴다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뭐 우리 엄마가 이런 꿈을 꿨다, 태몽 이야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래 이렇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났고 공부는 이렇게 했고 뭐 연애는 이래해가 결혼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얘기 쭉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본다면 이 사복음서가 가장 많이 치중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근데 갑자기 거의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하신다는 거는 성장이나 교육이나 스승이나 이런 언급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뭘 많이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뭐 예화를 통해서.
아,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제일 많죠. 근데 이제 생애 이야기니까 가르침은 잠시 빼버리고,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자세히 생각 잘 안 해보았다는 뜻도 되긴 되죠. 예? 마지막. 죽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훈이나 가르침은 일단 생애의 한 부분으로는 아니니까 그건 따로 잡고, 그건 아주 많은 부분 맞습니다.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거는 따로 떼내놓고 이 생애 반격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부분, 그건 탄생요?
네, 그 과정, 그 마리아가 네. 뭐 꿈을 꾸고 시작해가지고 그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나올 때까지 네. 고기는 좀 상세하게 나오고
그런 거. 그런 이제 탄생, 네. 또 그간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에 대한 얘기 많지 않습니다. 짧아요.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간이 아주 상세하죠. 아주 상세합니다. 사실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면 되는데, 죽음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관한 기사가 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복음서에서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을 것을 예상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행동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 권은요, 언급도 안 합니다. 겨우 두 권만 언급합니다. 그 두 권이라는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거든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성탄절만 되면 성구를 인용해 가면서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많이 했을 겁니다. 어느 성경인지 혹 아세요? 전 기억이 나요. 뭐 천사들이 나와서 무용할 때 주로 부르는 노래가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무용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 주노니 뭐 저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뭐 이런 노래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성경 같아요? 원칙을 기억하면 참 쉽습니다. 시와 저 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난 복음서 네 권 중에서요. 시나 찬송이나 어떤 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복음서가 한 권 있어요. 네 권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요? 그 누가가 의사였고 헬라 문화권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어서 그런 편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처음에 보면 유명한 그 찬양과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상세하게 들려주죠. 만약에 누가가 이걸 안 써줬더라면요, 우리 성탄절 찬송이 많이 없어집니다. 성탄절에 그렇게 축하하고 인용했던 수많은 구절들, 이런 것이 거의 다 누가복음 앞부분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서전을 쓴다면 생애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잘 나갈게요. 언제 잘 나갔어요?
아니요, 그냥
고난이 많을 때. 네? 고난이 많을 때요? 고난 얘기를 많이 쓰겠네, 그죠? 살면서. 그럼 예수님 고난 얘기 쓰는 것도 뭐 당연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탄생 때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만 겨우 좀 있을 뿐이고 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쭉 짚어나가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좀 벗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단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니까 탄생에 대한 예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는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그럼 예수님 출생에 대한 것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짚어보세요. 창세기? 여자의 후손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 얘기가 우리가 원시 복음. 그때 원시 뜻이 뭐죠? 원시인 가는 그 원시는 아닙니다. 처음 시작된 복음의 시초라는 뜻으로 그것이 제일 처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뭐 어린 양 얘기도 많이 나오고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묻혀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복을 주시죠? 아니 뭐 버친국 하는 거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도 그냥 그 의미에 담기는데 명확한 거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이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민족이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묻어놓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가면 그 똑같은 구절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고 이 구절을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거기는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제자들이 인용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그 다음 또 유명한 것이 왜 예수님의 출생지를 언급한 곳들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을 때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서기관들이 바로 답변을 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구절. 지난주에 했어요?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던 구절. 이건 어디 있죠? 제가 성경 구절을 독하게 못 외우는데도 이게 어디 있다는 건 알거든요.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뭐 그 외에도 부지기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중하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죠.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짓지 말라 그럽니다. 그건 내 아들에게 넘겨라. 그러나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 성전 지어준 걸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 그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사울은 패했지만은 다윗의 위는 영원하리라고 말하는데 그 영원한 다윗의 위라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부를 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역시도 메시아의 탄생을 언급하는 중요한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구약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율법들이나 사건들, 행위들이 전부 직간접으로 그 예수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탄생의 이야기는 거의 많지 않고요.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 크실 때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새를 만들었더니 새가 갑자기 풀 날아갔더라. 어릴 때 뭐 그랬다 하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리시거든, 아 이게 외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과 비슷한데 그걸 그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어렸을 때 옛들 앞에 장미가 꽃사 뭐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 기른 그 장미가 나중에 그 가시 면류관 만드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릴 때 봤던 680곡 명곡집에 그 곡이 있고요. 그걸 어느 성가대에서 하는 걸 봤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저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데 어째 곡도 있고 찬양도 하고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느 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구나 싶은 건 나중에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나 외경에는 이런저런 또 어떻게 본다면 그게 외경으로 처리된 이유 중에는요. 상식적으로 그 인정하기 곤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장할 때 혹은 어릴 때에 예수님은 될성부른 나무가 돼서 이런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 정도 있어요. 혹 기억나셔요? 한 건 정도는 있습니다. 12살 때 부모가 매년 6월달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12살 때 돌아오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어디 갔나 해서 사흘 길을 되돌아가서 찾았더니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랍비들과 함께 토론다고 얘기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 랍비들이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다 라는 평을 해주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왜 성장이 없나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위대한 분의 탄생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다 빼버린 것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요지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빼버린 거는 우리도 중요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궁금해도 말 안 하니까 막 쫓아놔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정말 관심 있게 말한 부분. 적어도 이런 것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 안 합니다. 안 하는 그 성경책들이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지 그 말하지 아니하는 것, 뭐 인도에 갔느니 어디 가서 뭘 배웠느니 거기에 관심을 쏟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제 주위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성경은 왜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건 쓰죠.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적지 않았느냐.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세히 전해주는 게 고난이요 십자가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면서 난 할 말이 아무도 없다. 뭐만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가르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 있는데, 예수님께서 히브리 원전을 읽으셨고, 그걸 읽으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언제든 전혀 언급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습을 했든지 누구에게 배웠든지 간에 성경을 그렇게 훤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랍비로서의 역할을 못해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글을 못 읽고 못 가르치면요 명이 짧거나 큰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주 대단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몰라요. 학교에서 육성회장으로 모셔가려고 했는데 참 애로사항이 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주변에서 말하는 게 이거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글로서만 겪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글로서가 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기억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하는데 부인은 글을 알거든요. 근데 정작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그렇게 큰 글 굴리면서도요, 글을 몰라요. 그러면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랬다는 것은 성경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데, 다만 성장 과정에서요, 적어도 그 당시 히브리 문헌,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좌우간 그랬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궁금한 거는 말이죠.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런 사명을 띄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 석가모니처럼요, 집을 나가서 출가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게 참 궁금한데,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궁금하지만 물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나이 서른이 되실 때까지는 목수로서 그 다음에 가족들의 생계를 맡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겠다. 그랬으면 그 동생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남동생이 몇 명 있었죠? 예수님한테?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참 몰라요. 아니 동생이 있긴 있었어요? 야고보 맞습니다. 야고보 한 명. 아, 좀 유명한 동생이니까 그나. 네 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네 명이 있었거든요. 남동생이 넷을 돌보던 가장이었던 형님이 어느 날 집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동생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 생애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나 저 뒤에 유다스를 쓴 유다, 아마 셋째 동생인가 넷째 동생인가 그래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 사후입니다. 그 생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안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오고 밖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전해줬습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가 있었어요, 저가? 그렇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여기 있는 이 형제들을 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그가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이런 소리를 밖에 있는 모친과 형제들이 들었으면 뭐라 하겠어요? 나 뭐 애 낳는다고 고생해가 누구 있는데 신랑이라 하는 게 밖에 나가 다른 여자하고 당신스럽게 이야기하더라. 한이 맺힐 만큼 섭섭한 일인데 말이죠.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참말로. 그런 기회마저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한 기회로 선용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막상 그 동생들 입장에서는요 참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 섭섭 안 했을지도 몰라요. 뭐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형님 약간 우리 형님 약간 돌았다고 인정해버리면요 섭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전국을 들끓듯이 만들고 있음에도 동생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마 우리 형님 미쳤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모친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 모친이 아마 동생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갓 태어났을 때 할례하러 그 성전에 갔을 때 거기서 그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노인네 있었잖아요. 해준 말들 그걸 모친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동생들한테 해줬을 때 동생들이 엄마도 반쯤 갔다고 생각하고 형님은 완전히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 동생들이 전혀 동의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년간 그 랍비로스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는데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만 했고 정작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이 땅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었을까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도 뭐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배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가 그 형태라고 세워드려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애에는 교회의 모양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니까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은 하셔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에요?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죠. 그러면서도 본인 자신은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먹었으면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한방에 아마 대형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런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전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일단은요. 이 땅에 와서 죽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게 목표였고 교회 건설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사명은 주시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는 자신이 닦고 그러나 교회 세우는 일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제자들의 몫이고 오늘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갖고 계셨으면서도 교회를 직접 세우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노총각입니다. 옛날엔 결혼도 좀 일찍 했을 거라고 본다면요. 그때까지 연애도 한번 안 하셨을까요?
성경 기록도 잘하는 거고 연애 기록까지 했나?
하긴 뭐 성경 기록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깨달으신 것인지 아니면은
12살 때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12살 때 이미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자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성경이 그걸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참 그건 하긴 한데 그런데 관심 쓰지 말고 어디에만 관심 쓰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에만 관심 쓰지 그 신경 쓰지 말라 그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연애를 하셨을까 안 했을까 궁금하지만 그 관심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느껴져도 됩니까? 있잖아요. 애 성경을 창세기를 읽혔는데 이틀 차로 했는데 이제 아침에 급하게 읽는데 있잖아요. 읽고 난 뒤에 이러는 거예요. 막 읽고 가는 얘기인데 엄마 그 뭐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데 그러면은 이 아담은 하늘나라 못 갔겠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뭐 말하면 이렇게 웃어도 하는 분인데 하가 거뜬하면서 야 니는 엄마가 뭐 줄 때 이거 무슨 재료 봤지 이거 다 니 물어보냐 뭐 이거 그냥 먹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못 깨네 뭐 불난다고 이러면서 막 이런 거예요.
묻는데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아, 왜 그러냐고. 왜 했으면 그냥 묻고 가야지 왜 그러냐고.
안 돼, 그나.
제가 말을 못하니까. 생각을 막, 막 해도 계속
말을 못하니까. 하나 알아보면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 읽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라야 할 걸 얼마나 못 자랐는지 모르는데요. 아이들이 묻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 싹 자르면 안 돼요.
야, 이 시간이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래도 안 돼, 그나. 오늘 가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불난 게 아니고 아가 잘 제대로 정상으로 가는 긴데 그 엄마가 싹 자른 거니까요. 오늘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내가 답변을 못할 때 못하더라도 질문은 해라 그러세요. 어른들이 질문하는
질문 못하니까 대답하기 내가 안 되니까 질문도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나와.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내는 우리 집사님들 명답이 그겁니다. 강고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아빠가 이공저공 이야기하다가 막히면 강고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카고 보내버리는데요. 물어도 잘 안 와요 아이들이. 엄마들은 회피하는 아주 좋은 방책이고 애들이 돌았으면요 잊어버려. 그걸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한테까지 와서 묻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자꾸 권장해가 키워야 됩니다. 그 세월 지나면요, 저절로 안 묻기 시작해요. 물을 해도 안 묻어요. 뭐 하다가 그 얘기 나왔어요?
아니, 생각했어, 그냥.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그래, 예수님 연애 얘기하다가. 그런데 왜 예수님 연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 많으냐,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연애 이야기 했어요?
원래 역자였다는.
예수님 연애 이야기 해가지고 돈 벌라고 작심한 사람들이 누구죠? 다빈치 코드에도 연애 얘기 나오나요? 하긴 나오는 거. 그 영화가 상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후의 유혹하는 영화가요? 상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된 것 같은데. 그 최후의 유혹하는 책이 그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이 있는데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요. 그리스인 조르바. 쓸데없는 거 참 많이 하더라.
쓸데없는 거 많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썼고 그분이 쓴 성경책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최후의 유혹하는 책이요. 그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그 영화 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모르긴 몰라도 영화 만드는 사람이 좀 자극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시끌벅적했을 것 같은데 왜 글 쓰는 사람이나 영화 만드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자꾸 넣으려고 애를 쓰느냐 말이에요. 성의 없는 거. 나쁘게 해석하면요. 목숨, 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관심을 더 쏟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애를 하셨을까 안 했을까, 혹시 몰래 숨겨놓은 아들이 또 있는 거 아닐까, 돈 벌려는 사람들이 그런 거 동원해서 욕을 더 먹어갈 작정하지만 돈은 생기니까 시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더 쏟아야 될 건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최후의 유혹,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연애할 겨를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없었을까요?
아니, 본인이 자기 삶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 자체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 과정에
본인은 저 죽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셨거든요. 죽어야 할 사람이 장가 안 갑니다. 연애해가지고 애들 남겨두지 않아요. 곧 죽은 사람이 왜 합니까? 제가 착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는 이런 증명도 돼요. 군에 갈 때요, 몹시 좋아하는 나가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떼놓고 갔거든요. 제가 제대하기 전에 그 아가씨 갔습니다. 떼놓고 간 이유는 저보다가 대학을, 그건 3년 전이니까 대학을 1년 먼저 마쳤거든요. 나는 기억할때 보니까 내가 군대 3년을 갔다 와야 되죠. 갔다 와서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죠. 이 아가씨는 졸업하고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꼽아보니까 세월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다 이래서 웬만하면 떼놓고 가자 이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저 나오기 전에 시집을 갔는데 뭐 좀 오고 간 편지가 좀 재미있긴 합니다만 자본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기 도망가네 돌아가실 뿐이요. 돌아가실 분이 뭐 연애를 했다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가 더 실제적인 이유는요, 예수님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예수님 새벽 기도 했을까요? 했어요?
습관을 조차한 거.
습관을 조차 뭐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새벽 기도 가셨네. 저녁 기도는요? 저녁 늦게까지 또 기도하셨어요. 그저 오병이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빨리 사람들 해산시키라고 그러고요, 빨리 배 태워가지고 배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이유는 이 제자 이저그 왕으로 삼자고 왕분하고 있는 이 백성들하고 떼어놓고 배 태워 보내버리거든요. 배 태워 보내놓고 예수님은 어디 가셔요? 그날 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 죽느니 사느니 한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서 그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실 동안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더라. 얘기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상에 하루 종일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는데 제자들은 바다 건너가라 안 하고 자기는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요. 새벽 기도 또 하시고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못 삽니다. 어저께서는 나중에 그 요한복음 8장 끝머리에 있습니다. 저때 한번 얘기 드린 구절인데 끝에 보시면 예수님 그때 나이가 서른 초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게 요한복음 8장 그 끝머리 한 50 몇 장쯤에 있습니다. 57절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네가 50도 안 된 게 이런단 말이에요. 50도 안 된 게 가면 실제로 보이기는 얼마로 보였단 얘기예요? 40은 넘어 보였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살 이상 예수님은 굉장히 늙어 보였다. 그죠? 10살 많아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막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팍삭 늙었고 먹을 겨를도 없고 잠잘 겨를도 없이 3년을 그렇게 다니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애를 해요?
반말기를 쓰고 우리 잠잘했다.
아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험서가 그걸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연애를 했느니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오늘 이렇게 한번 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얘기는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그죠?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고 일을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만 3년을 못 채우고 가시거든요. 일 좀 많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막 폭풍 몰아치듯이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쉽게 가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진짜 그렇죠. 시간적으로 뭐 30대, 그때
30대인데요?
예. 충분히 활동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0대에서 네. 활동을 시작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그 저기 총리가 될 때 나이가요? 30입니다.
네. 예.
적어도 이스라엘의 성인이 돼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사역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나이가 30입니다. 그건 지키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제일 연속자.
그렇긴 그렇지만 정식으로 일을 맡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나이가 30이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건 되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면 한 몇 년 좀 더 하든지 한 10년이라도 일하고 가셔야 되지. 그럼 제가 신 하나의 목사가 되나요? 신 둘의 목사가 되나요?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년만 목회하다가 그만둬버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래, 그럴 바야 하지는 말지. 그래,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째야 돼요? 악착까지 다 해야 되죠? 아,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시작했으면 왜 그거 뭐 만 3년도 못 추고 가시냔 말이에요? 이왕제 일 시작했으니까 좀 바짝 해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3년 동안 먹을 틈 없이 주무실 틈 없이 바짝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짧은 기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일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많은 일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뭐 좋은 말 많이 있잖아요. 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불렀던 이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거 다 형용사니까 떼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오래 살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인데 뭐. 어린 양. 어린 양 가져다 뭐 할 건데요? 제물로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오신 예수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고 예수님 자신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본래 사명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2년 반 정도 활동하셨으면. 왜 제가 3년이라고 그러냐면 만 3년이 안 됩니다. 유월절을 3번 지냈다라는 것은 3년에 걸쳤다는 뜻이지 3년 푹 채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은 이유 중에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좀 괜찮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걸 말렸던 제자가 있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대답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일은 예수님 안 됩니다. 해도 예수님께서 막 그럴 수 있느니 하고 저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실지 모르는데 이 일만은요. 추후에 양보나 아니면요. 부드러운 말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재판이 무리한 재판이고 동의할 수 없는 재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사실은 그 보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빌라도죠. 다른 총독이 만약에 말하자면 법대로 제대로 다스리는 총독이 와 있었더라면 그런 판결을 안 내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라는 동네가요. 아주 법대라는 동네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명예를 더럽힐 짓을 절대 안 하는 것이 로마인입니다. 오늘 영화에서인가 보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군님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오시지요 했을 때 그 장군이 난 그럴 수 없네. 로마의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그럴 수 없는 게 로마의 전통 아닌가. 내가 그 전통을 깬다면 내가 로마를 더럽히는 것이 되고 난 그렇게 더럽힌 로마를 내 손에 넣고 싶지는 않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법이나 전통이나 이걸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로마인들인데 그 로마 총독요? 원로원에서 파견하는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법은 지키는 사람인데 빌라도가 안 지킵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죠? 쿠데타가 일라면 뭐 쿠데타까지 시끄럽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엉터리 판결을 낸다? 로마 총독, 제대로 된 로마 총독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 총독하고는 빌라도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위해서 잘 사용된 장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 나중에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언급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럼 마가복음은 절반이 넘습니다. 제가 유독 마가복음에서 그걸 확인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약간 절반 이상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정적인 것이 그 재판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재판 과정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뭐 노력을 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묵비권이죠. 내게 불리하다 싶으면 묵비권을 행사하면 말 잘못 나왔다. 묵비권을 언제 쓰는 거예요? 이 말을 함으로써 내게 불리하다 싶으면 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묵비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묵비권을 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모른다, 그죠? 정말 한번 확실하게 듣고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요?
불리할 때가 아니고
묵비권이란 내가 불리할 때 입다문 권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입대서 불리하다 싶을 때는 입을 떼고요. 입다물면 유리하다 싶을 때 말 잘했나?
예, 맞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씩 했는 게 그게 결국은 정죄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석방식, 그 답변만 하면 석방될 부분에서는 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묵비권하고는 거꾸로 쓰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고소한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입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아 그래 그렇다 하면 이건 답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저거 봐라. 저길로 마느냐? 그런 거는 답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 그릇된 판결이고 불법 재판이지만 하룻밤새 재판이 끝납니다. 나고 잡혀가셨는데요. 잡혀가셨는데 그 과정을 이 복음서는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자세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 씌웠다는 얘기 나오죠. 왜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일종의 조롱입니다. 네가 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왕은 왕관을 써야지 하고 씌워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조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시가 머리 팍 바뀌잖아요. 그래 놓고는요. 갈대. 갈대를 가지고요. 톡톡 치는 겁니다. 시계 안 치고 왜 톡톡 쳐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군인들 기합 줄 때 한겨울에요. 그 추운 날, 빨가벗게 가지고, 농에 탁, 입으로 팔 크게 벌리가지고 이래서 사놓습니다. 추우라고요. 그래 놓고는 있잖아요. 물. 물을 갖다 퍼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뿌립니다. 이렇게. 그 찬물방울 치잖아, 그죠? 그게요. 살을 째는 것이 아파요. 찬물고, 톡톡 뿌리는 게. 생각해보세요. 이래 시원하고,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갈 때 가지고, 톡톡 친다. 내가 언제 때렸나? 톡톡 칩니다. 그게, 살에 가시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톡톡 건드리면요. 말은 내가 언제 때렸나? 톡톡 쳤지. 이런 얘기입니다. 깡패 아이들이 돈 뗐을 때요. 돈 내놔.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 돈 좀 빌려줄래? 이러거든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요. 아니요, 나 뺏은 적 없어요. 빌렸지 않아요. 말을 거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툭툭 치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이냐, 이런 이야기보다, 그거를 이 복음서 기자들이 자세하게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잖아요. 붉은 천으로 된 옷. 왜요? 네가 왕이라 했잖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해요, 군병들이요. 왜 절합니까? 네가 왕이니까 절 받아야지. 이게 다 조롱입니다. 뒤에서요, 손으로 그냥 치고는요? 손으로 치고는요?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 그럽니다. 왜요? 네가 선지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선지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알잖아.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이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얼마나 자세하게 언급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전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록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는 그 예언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한 번은 왜 그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큰 어른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는 좀 우스운 모양입니다. 다 큰 어른이 애들 세발 자전거 타고 교통교통 하면서 들어가는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셨을까요?
네?
예언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 확인 한번 하셔요. 그 마태복음 13장 35절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아,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인데 막 같은 구절이니까 일단 확인합시다. 거기 보면 끝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건너뛰어가지고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 이건 제가 다른 구절 짚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자꾸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그리하셨다 그러고요. 마태복음 21장 4절 거기에 이제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의 생애는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들이 다 짚어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알면서 그걸 왜 미리 뭐 비밀로 하든지 아니면 배신자를 잡아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러시지 않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8절요. 그래서 18절 뒤편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게 이제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 구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리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시다가 이 구들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셔요. 이게 구약에 어디에 언급이 됐고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라는 것들을 꼭 좀 확인해 가시면서 보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요. 심지어 어디서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같으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어떨 때 본다면 이빨이 고통으로 일그러져서 이빨이 푹푹 갈릴 그때에도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계셨는가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더 없는지를 확인하고 아 하나 남았네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뭡니까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입에 물린다는 그 구들이 생각이 나서 그걸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후의 유혹하는 그분 이야기 있죠. 잠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란 분이 그 소설을 쓴 지는 꽤 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소설을 접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언제예요? 70년대 초반이거든요. 아 70년대 후반. 그럼 그 책이 나온 건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활동했던 시대는 아마 지금부터 한 50년 이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기독교를 폄훼하려는 의도로 그거를 쓴 건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 본다면 당대의 철학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다. 그걸 남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때에 그 저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왔을 때 그를 유혹했다가 쫓겨났던 그놈 사탄이 말이죠. 기회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 제목이 최후의 유혹입니다. 죽기 직전에 정신이 오락가락할 이때에 저 예수를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 가지고 왜 여기서 죽느냐.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오면 너를 따르던 마리아도 있지 않느냐. 그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노년에 지은 애를 바라보며 손자 손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탄이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왜 죽으라 하느냐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적한 바 그 길로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그 소설의 요지입니다. 그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사탄이 예수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애를 썼다는 그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그 사탄이 보여주는 이 환상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소설이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예수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 만드는 사람이 그 얘기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떤 막 특별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부분을 특별히 좀 부각시켜가지고 예수가 연애하는 장면들을 좀 더 야하게 그려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뭐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근데 원작자의 의도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 철학을 다 섭렵하고 적어도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본 예수와 성경 본문이 말하는 예수는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라본 예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대한 인간 예수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게 그리스인 조르바. 역시 조르바도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만 틀림없이요. 위대한 인간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는 그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요, 그때까지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살피고 계셨더라. 그것이 성경, 그 본문이 전해주는 예수의 모습이란 얘기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고 저기 복음서 저자들이 전해주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만 너무 강조해서 기억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쩌면 더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시공간의 구애를 받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비유컨대 어디다 비유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30평 아파트에 살다가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반으로 줄여가 15평 아파트로 가면요. 잘 모르죠?
좀
불편하죠? 그랜저를 타다가 티코로 바꾸면 어떨까요? 좀 불편해요? 제가 바꾸는 분을 봤기 때문에 하는 편인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가슴이 조금 아파요.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신랑이 어떤 사업상 IMF 터질 때요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어요. 신랑은 감옥 가고 없는데 부인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부인이 마음이 몹시 아프더랍니다. 신랑이 돈 때문에 감옥 가 있는데 자기도 많이 시달려요. 빚쟁이들한테. 어느 날 덜렁 팔아버리고요. 태코를 몰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신랑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이길 때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요. 마음이 몹시 찡해요. 우리 사람 파는데 등급을 좀 낮추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면서 이런 비유를 잘 들어봅니다. 이런 그 매미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한 보름쯤 산다고 그러던가요? 일주일 산다든가 보름 산다든가 모르겠는데 보름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울다가 죽습니다. 매미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로 얼마쯤 지낼까요? 7년? 땅속에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좌우간 10년 안팎 7년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 참 잘 알아서 도움이 될 때만 내가 그걸 한 10년 안팎으로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냅니다. 우리 교회 뒤에 저 나무 많이 우거진데 거기 파보면요 매미 애벌레 많이 나와요. 약에 쓴다고 막 캐가고 그러는데 땅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벌레로 지내는 놈이 나와가지고 가 하늘 나고 마음대로 그냥 한 번은 그러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꾸로 한 생각 해보세요. 마음껏 하늘을 날던 저 매미가 애벌레가 돼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간다면요? 그럼 우리 상상조차 좀 어려운 일입니다. 시공간에 구애를 안 받던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이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 제자들이 이 고난을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 고난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만 열심히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것, 그걸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치고 그 고난에 대한 얘기만 자세하게 우리한테 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 성경다운 것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 공부시작할 때 서론으로 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을 때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공히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고난과 처절한 참 억울함을 품고 돌아가셨다.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요. 왜 기록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유주와 고주와 자세하게 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따라 나온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복수혈전. 그 뒤에는 복수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중국 무협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 선생님과 우리 사형이 어떻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느냐를 갖다가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인공은요? 천신만고 끝에 원수가 없는 이야기로 매듭짓는 게 이게 무협지 아닙니까? 뭐 부모 원수도 없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것 중에 괜찮은 거는 그 금삼의 피. 금삼의 피. 누구 얘기죠? 금삼. 연상군 얘기. 금삼. 비단에, 비단에 핏자국이 있는데, 연상군에게 어떤 노파 하나가 찾아와가지고요. 이게 당신의 모친이 한약을 받고 돌아갔을 때 토했던 핏자국입니다. 그러면서, 누렇게 바랜 전에 검게 물은 걸 가지고 들이밀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모친이, 임금님의 모친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야기 했으면, 그러면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이게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세력화해도 될 만한데 말이죠. 그때 그들이 읽었던 것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고난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원수 갚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를 억울하게 처형한 사람들에 대한 원수 갚은 이야기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하러 고난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자, 이것도 답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눈이니까요. 원수 갚기는 커녕요. 그 다음 대표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그 원수 갚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꾸로 합니까? 잘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가니까 저 예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 그 옛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사형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어 와가지고, 이 밧줄, 이런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피도 좀 묻은 밧줄 들고 와가지고, 이거요, 저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할 때 쓰던 그 밧줄인데, 하면 여러분들한테 있겠어요? 이야기 꺼내도 못하고, 들고 다니는 거, 보기도 싫은 거, 보면 기절하는 게 그건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그냥 유대인들에게는요, 바울이 표현하잖아. 긁기는 거.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요, 긁기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거 얘기만 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얘기 하느냐고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원수 갚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다. 난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다. 원수 안 갚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주된 이유가 원수 갚다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셨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처형하자고 했던 유대인들이 찔려가지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이런 데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에 동참한 게 누구냐니까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 말이죠. 친동생들도 결국은 사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다음에 저 뒤에 한 장짜리 읽기도 좋으니까 한번 보세요. 유다서. 유다서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글이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형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막 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고난에 비하면 분량이 너무 작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차지한 분량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런 증거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한 뭐 무슨 특별한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확실한 거는 그걸 계기로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전부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갑자기 나서가지고요.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라고 우리가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고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제자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변화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제자들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해버린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어디 가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예수님께서 저게 뭐야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자들이 생길 그때에 제자가 다 살아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데가 어디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묻혔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정확한 지점은 지금도 모릅니다. 단지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이거일 것이다 이래가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건 다 사람의 일이고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모를까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은 장소를 알아요.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장소에 베드로 성당이 서 있잖아요. 예수님 죽었던 장소는 그보다 뭐 할까요? 그것도 뭐 예수님 성당에 하나 써야 되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몰랐을까요? 부활해서 살아나서 버렸는데 그분이 시체가 놓였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분이 승천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마태복음 뒷부분요 24장 25장 보면 재림 때의 모습들을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수없이 많이 했고 태어나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유독 고난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왜 죽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독특한 생애이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좀 생각을 한번 해 오셔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완전히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지 않다는 뜻입니다. 좀 다르네. 이 정도는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확실하게 다르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좀 이해를 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바로 구약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언만 되지 그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고 오시라니까.
이쪽은
오시면
생각 좀 해오시면 다음 때 이제 제가 이 얘기가 수월할 수도 있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겪고 또 그 고통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노라고만 했던 것들을 잘못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확신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받았으면 결단코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